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삼으셨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고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은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한 생각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빌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파괴하는 그런 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성의 어떤 윤리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아니 2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죠. 그때는 너무도 외설적이고 낯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이었다고 우리가 다 공감했다면 지금은 너무도 쉽게 당연히 여기는 그와 같은 장면과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온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의 무너짐이요 성의 변질성입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에 대한 이 세상의 성문화와 달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성의 윤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서부터 그 4장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이 성에 대한 것을 생각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청색 실을 옷 귀퉁이 네 귀퉁이에 매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세속 문화 속에 깊이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에 익숙했던 모든 문화 굉장히 세속화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성결하다 하는 그런 문화 속으로 새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다루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성의 문제였어요. 하도 애굽의 모든 그런 신들, 우상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고대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 세대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한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크리스천들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너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저속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 윤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중도의 길을 가야지 세상은 이 정도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 성에 대한 이 부패된 그런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첫 번째 받고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인데 이어지는 그런 내용 4절서부터 8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부부간의 어떤 그런 혼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성의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무슨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싱글인데 나에게 뭐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는 뭔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 섹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섹스라는 말만 해도 벌써 막 강단에서 SEX가 나왔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몸의 연합에 대한 것을 또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문화가 완전히 잘못된 성, 부패된 성의 그 문화 속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죠. 물론 거기가 좀 특별하게 더욱더 심했지만 그러나 그 고대 문화가 다 성을 뒤틀어서 표현하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성의 문화라는 것은 색욕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색욕입니다. 색욕. 우리가 색욕이라는 말을 하죠. 러스트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 고대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더 심해지죠. 그래서 지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고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문화가 고대로 돌아간다. 성의 타락화된 것을 다시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거, LGBTQ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거 그런 얘기들이 왜 엄청나게 나오는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때로. 하나님 모르는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바벨탑의 문화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된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피해야 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걸 굉장히 우리는 잘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첫 번째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은 우리를 성결로 부르신 삶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4장의 3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신다면 여기에 이미 뜻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함과 존중함에서 성숙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성윤리는요, 거룩함과 존중함에서 자라는 그 성결, 성결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지키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섹스가 세상에서는 쾌락의 도구밖에 더 이상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경 문화하고 크리스찬의 성윤리 문화는 너무도 다른 것이에요.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5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이 문화에 대해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색욕 문화 속에 살 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색욕에 빠진 이 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강제적이에요.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정으로 자기의 만족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닌 성문화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 이외에 상대방은 더 이상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성노예를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삶으로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이 성화 아시죠?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성화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 거룩함, 성화됨과 그 다음엔 존중함으로 우리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 상대의 인격을 최대한 지켜가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되고 인격을 존중해 가는 그 일, 그 일을 위해 성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결혼한 관계 내에서 맺는 이 육체적인 연합은 그 목적이 있어요. 성화되어 가는 것 더하기 서로의 인격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의 세경 문화를 크리스찬들도 자꾸만 기웃거리게 됩니다. 아, 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지금 만든 어떤 그 섹스 테라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밖에는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공백을 채울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의 인격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듯 부부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먼저 남편에게 먼저 내리는 뜻이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지난주를 봤지만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존중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남편이 먼저 영적인 리더로서 남편이 먼저 그와 같은 것을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거예요. 성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해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물론 남편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먼저 이렇게 명하는 것이지만 아내 또한 하나님 부르신 삶을 살 때 같은 성윤리로 남편을 대해야 할 것은 이거 뭐 마땅한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요 각자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약점이 있고요 아내도 약점이 있어요. 남편도 마음에 무너진 그런 문제가 있고 아내도 마음이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게 과거의 일이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그런 일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서로의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며 회복과 성화되어가는 일을 위해 몸의 연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남편은 아내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아내인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몸에 결합이 있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말이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해서 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남편과 연합함을 기뻐하는 그런 심정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 그 모든 현장과 그 모든 대화 그리고 연합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디자인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과 똑같은 것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이 아니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가치 평가나 뭐 그런 거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부부가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존중됨은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거야.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과정을 돕고 기뻐함을 서로 간에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 내 남편은 나를 그렇게 확신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를 볼 때 그 기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죠. 서로 벌거벗은 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서로의 몸을 가렸어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있죠.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혼인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합을 통해 거룩함과 존중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그들은 아직 확인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시작했던 게 뭡니까? 죄를 범하면서 서로의 거룩함과 존중함이 무너지고 서로를 탓하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런 가운데 자꾸만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혼인관계가 맺어지면은요, 서로를 향한 거룩함과 존중함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거룩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가장 기뻐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그 성적 결합 또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혼인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 우리 뭐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만났는데 어차피 나는 성에 대한 거는 그냥 굳어져 있어.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인 전에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이제는 만나서 혼인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럼 더욱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배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 윤리 그리고 바른 성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반 무슨 테라피를 받을 것도 아니에요. 우선 성적인 어떤 이 성경의 이 성적인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시작한다면 많은 면에서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말하는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구화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일을 에베소서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우리가 지금 보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의 이 부분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듯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5장 이 27절 다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아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듯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아니고 나는 나지 무슨 뭐 사랑을 하면 뭐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남편이 아내의 거룩함과 존중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면은요, 결국은 아내가 남편의 거룩함과 존중함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아내가 거룩하고 존중함을 받게 하면 아내는 나의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거룩함과 존중함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우리는 각자 약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로 간에 지니고 있는 약점, 무너져 있는 모습, 힘들어하는 점들. 그러나 그것을 다 아름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일, 주님께서 하시듯 우리는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성윤리 속에서 그것이 더욱더 한층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한 탈선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부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성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크리스천 문화 이외에 다른 모든 문화는 세경 문화로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성적 탈선이라는 것이요, 참 심각한 것인데 자칫하면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어디 있어? 그러고선 그냥 허용 수치를 한참 높여주는, 허용 수치를 더 쉽게 수위를 낮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적인 탈선은 이웃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고 하나님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6절에서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호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 탈선을 할 때 자기 교호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해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들이 다양하죠. 그런데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다른 죄는 다 자기 몸 밖에 져요.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상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일을 하면서도 쾌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이 자꾸만 세뇌시키는 거예요. 바람 한번 피우는 거 뭐 어때? 라든지 크리스찬들도 그냥 서로 우리는 느낌이 맞아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이 불륜의 관계가 돼버리고, 이게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적 탈선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적 범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음행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 자신 해치죠. 이웃 해치죠. 하나님 이름까지 해치죠. 그런데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지. 인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호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이 색욕으로 저지르는 성적인 탈선은요, 그 내가 색욕을 저지른 그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상대방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모두 해를 입혀요. 그리고 그 상대의 장래까지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에. 그런 세상에서 그냥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의하에 그랬는데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탈선을 저지른 나 자신에게도, 내 가족, 또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이웃들 모두에게 해를 입히는, 해를 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갑자기 무슨 불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유,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렸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대네. 이거 뭐 그냥 뭐 유행하는 얘기처럼 얼마나 많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근데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침내교,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죠.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로 알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복음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도 이 목회자들이 지은 성범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Ethic Committee가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 이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교회가 쉬쉬하고 있는 일들은 오래돼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자체 조사를. 그래가지고 600여 명이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그 회개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교회 어떤 징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 이유가 아, 뭐 그냥 은혜로 덮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누가 돌을 들어서 던질 거야?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덮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제 죄인이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회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돌 던질 사람 있으면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자책하면서 6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남침내교 교회 쫙 퍼졌어요.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보니까 뭐 텍사스 조금 거기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스테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많더라고요. 많고요.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 스테이스에서 저 스테이스로 또 다른 스테이스로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 사역 같은 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경계하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성적 탈선은 예, 이웃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부른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에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징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반발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단이 파괴하는 그런 일처럼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 탈선을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사랑입니다 하고 동성애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이 더 관용이 크고 더 사랑이 많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와 같은 교만 방자를 보이는 거예요. 왜 많은 교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너져 갑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와 기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seriously 정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 따라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이웃을 세워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SEX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렇게 축복된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웃을 해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우리가 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은혜스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은혜스럽다기보다는 오싹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예수 믿었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심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 말씀 맞아요? 그래서 하실지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는 있어요. 그쵸? 회개하면 죄사함 받죠?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의 결과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자, 다윗을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회개했나요? 회개했죠. 그쵸? 예, 아주 깊이 회개했잖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 그 얘기를 얼마나 시편에서도 고백을 해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선지자 나단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이 형제들끼리 도륙하는 그런 일,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무너져가는 그 모든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지하도록 이 말씀을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쉽게 세상의 세경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 너무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이게 반응할 때 왜 저렇게 민감해가지고 저러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듯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이건 프라이빗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서로 정분이 날 수도 있지. 그거 세경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개인의 이런 개인에게 맡겨야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터져서 나를 상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 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니까 내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일이 하면, 그래서 회개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들고 계속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적 탈선은 계속해요. 그럴 때마다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나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나한테는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변명하든지 남 탓하든지 그러면서 그런 성적 탈선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이 오셨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크리스찬들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제가 구절만 써놨지만 스크린은 이어지는 그 10절의 내용을 계속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사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수가 허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그것은 기독교의 원리를 상실한 일이에요. 그냥 정치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성적 탈선을 경계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도 성적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은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몰라요. 아, 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께서조차 이렇게 경계를 주신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보는 거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요. 그러지 않고 성적 문제에 계속 넘어가고 하나님의 강한 경고 말씀에도 마음에 큰 울림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탈선하지 않고 성결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거지, 힘들어,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크리스찬은 스스로의 힘과 자의적인 노력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이고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매듭을 짓는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으시죠? 우린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유혹, 아무리 강력한 공격, 아무리 강력한 공세를 펼친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버텨내고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이 크리스찬 펠로십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의 성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음담 폐쇄를 하는 세경 문화와 달리 크리스찬의 코이노니아 펠로십은 우리 이와 같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서로 간에 인포스 시켜줄 수 있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살아있는 그 모임, 그 만남, 그 펠로십이 우리들의 펠로십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가자고 하면 참 그런 크리스찬 펠로우십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펠로우십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죄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도륙해버리세요. 그런데 죄인은 그냥 두면 죄가 우리를 도륙해버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편한 답이 그건 아니죠. 언제 제가 언제 박 목사가 편한 얘기 했나 그러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무게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좀 여러 많은 얘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하고 오늘 우리가 겹쳐서 크리스찬의 성 윤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히나 혼인 관계 속에서의 이 성 윤리, 세상과 너무 다른 성 윤리.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부르신 삶은 성결하게 되는 것. 크리스찬의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적 결합은 성결을 위한 축복. 남편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때, 성적 탈선은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부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결하게 되는 삶을 경험. 바로 이렇게 예,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문화를 넘어서서 초월하는 그런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결한 성도님, 또 성결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